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Unshakeable, 저의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오준수 목사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절의 변해가는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바울의 달림. 그 바울의 달림은 달랐다라고 오영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지난주 말씀의 요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의 삶의 목표가 달랐고 그의 가치관이 달랐고 그가 바라보는 곳이 달랐고 그리고 그의 달림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의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닌데 나는 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사람이 서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앉고 싶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누가 또 부럽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누워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또 보게 됩니까? 자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방향인데요. 즉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냐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먼저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바울이 어떤 액션을,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만 우리가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아 바울이 되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인가? 자기 좀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혹시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나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해하게 하는 그 바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너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방향에 너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참 너무나도 당연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지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잃고 손해 보았습니다. 3장 8절의 후반부에 보면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세상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쉽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서 감옥에 있고 고난을 겪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 삶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먼저 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근데 요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뭐 고난을 받고 이런 건 괜찮은데 감옥을 가고 채찍을 맞고 이런 거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저의 솔직한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 저는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는 당연히 쟁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저희 솔직한 마음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지키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잃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삶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정말로 이 삶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그저 말로 고백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고 역경을 맞이하였지만 그럼에도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우리에게 하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입니다. 갑자기 바울의 말이 확 매우 무거워집니다. 18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게 이 귀여운 친구들아 내가 울면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었고 바로 교회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그 단어만 듣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과,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의미합니다. 즉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K-POP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하지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뉴스로만 해외에서 이런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를 접하였는데 실제 이제 버지니아에 와서 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K-POP과 또 K-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지를 직접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대학생 때 유학 시절 때는 약간 그런 관심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받고 좀 그런 대접들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한국인이라고 한다면은 더 많이 이렇게 웰컴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K-POP, K-드라마, K-컬처가 왕성해지는 가운데 제 마음 한편에 불안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K-컬처가 점점 더 흥광해지면서 이것이 글로벌해지면서 점점 이것이 약간 할리우드식으로 변경되면서 점점 더 선정적이고 점점 더 퇴폐적이고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K-POP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참 찬란해 보이고 너무 참 멋있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면에는 사람을 상품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낼지에 대해서 고민과 그 흔적으로서 더 어두운 이면들이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이것들이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지금 당장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무언가의 선망이 될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의 끝이 무엇이냐?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는 큰 페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배 한번 만져볼까요? 네, 너무 잘 있죠? 너무 잘 있어서 지금 문제인데요. 자, 이 실제적인 우리의 이 배를 의미합니다. 이 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배는 헬라어로 코엘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욕망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배가 욕망의 중심이라는 것이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게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행을 다녀오면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저기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전에는 그러면 에펠탑 가보셨어요? 에펠탑 보셨어요? 저기 몽마르트 언덕 들려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거 먹어보셨어요? 그거 먹고 와보셨어요? 아유 그것도 안 먹었으면은 잘못 간 건데 거기까지 갔으면은 그거를 먹고 오셨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맛집 투어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라는 그 경험이 우리의 어떤 훈장처럼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배불러도 아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까지는 내가 먹어야지, 정말 배가 터지겠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요 디저트 하나까지는 여기 왔는데 꼭 먹어야지 하는 그런 미련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또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당시 그 로마에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식사 문화가 있었는데요. 배가 불러서 더 먹지 못하면 깃털로 목구멍을 자극하여 가지고 먹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먹는 그런 사치스러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얼만큼 내가 호화롭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의 신격을 상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삶, 그런 삶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운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은 허세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먹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고 내가 어디를 다녀와 본 것,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모습에 그것은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랑하지요. 얼마나 내가 성공했는지,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버지니아에 오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하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방 안에서 지냈었는데 그때 저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파트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버지니아에 참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족이 지금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타운하우스에 너무 감사히 하숙했던 때를 생각해보면은 지금 타운하우스에 사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인데 싱글하우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완전한 프라이빗이가 있어야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싱글하우스가 부럽죠. 근데 싱글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동네에 있는 싱글하우스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영광, 그것이 우리의 기념비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영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원수된 삶의 네 번째 마지막 특징으로 바울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setting their minds on earthly things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tting their minds on earthly things. 이 세상의 것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들의 시선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의 사람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성공할까? 어떻게 더 인정받을까?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란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이다.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자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 그 선생님, 하물며 그 목사님, 이런 혹시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세차장에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에 와서 너무 참 좋은 곳이 얼리미티드 세차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이용권을 끊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언제든 가서 세차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겨울 내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차가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차장을 너무 많이 가니까 제 아내가 이제 차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차가 헐겠다고 그만 좀 가라고 할 정도로 저는 세차장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차가 이렇게 깨끗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강한 고압수로 차의 먼지들을 다 씻겨내고 그 기계술로 먼지들을 닦아내고 그리고 강풍을 불어가지고 물기를 다 제거해서 차를 딱 보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세차를 마친 차도 가까이 가서 구석구석 보면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남은 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여서 교회를 들어오고 나온다고 하여서 자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차마 발견하지 못한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지로 인한 결과이든 아니면 우리의 선택적인 결과이든 그 은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 시민의 삶을 살라. 하늘 시민의 삶을 살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던 바울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을 지시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보석과 같이 숨겨진 귀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따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집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저는 이 삶을 실질적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세가 60 중반이신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몇 년 전 암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에 감사히 치유되셨지만 작년에 이것이 다시 재발하여서 또 키모를 받으시고, 네, 키모를 받으시면서 너무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치료를 중단하시고 쉬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받지, 키모를 받지 않고 집에서 쉬니 오히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려운 상황이 이 집사님 삶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집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려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 수술이라는 게 가벼운 수술입니까? 그 키모를 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기 몸 하나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 중에서도 오 자매 중에 첫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자기가 첫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연세가 많으신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계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눴더니 먼저 이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집사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에게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척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저는 신학도 공부했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제 신앙이 마치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은 약해져 있는 그냥 목사 공무원 같다라는 제 자신,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3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다시 집사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에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지 않을 때만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렵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의 삶을 살게 시작하게 되는 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삶이 편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 함께 화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이 우리를 정의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늘 시민이, 그 시민권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기쁨을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만족과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한 곳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